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물로 포도주를 만들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그 결혼식에 호스트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아서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했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내셨고 제자들을 챙기셨고 제자들을 항상 중요한 일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가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번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잔치를 하는 그 주인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혼식의 커다란 문제인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마리아는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식 또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였던 커다란 기업일 또는 여러분의 가족의 무슨 생일 또는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은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가서 그 잔치에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간절히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가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저희 자녀가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 잔치에 갈릴리 가나에 참석하신 예수님 저희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생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 하늘로 심부름을 가는 사자이다.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빠질 때 아까 우리 부른 복음송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혼자서 고독하게 가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싱글이 되어서 노후를 아주 고독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인간 혼자서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희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요. 24시간 매달렸어요. 자다가도 의식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전혀 상한데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 많이 있어요.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정해가지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피로연을 계속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축하하면서 포도주로 그 잔치의 흥을 돋구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잔치가 막 깊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면 그 잔치는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분위기는 식어버리고 파행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하고 들지 못하고 그 부모도 그리고 잔치를 주관하는 그 호스트가 된 마리아도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떠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자녀의 중요한 문제, 뭐 부모의 중요한 문제, 여러분 개인의 건강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떠들지 마세요. 마리아는 떠들지 아니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아무도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식으로 일하지도 아니했고 첫 번째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 중에 예수님, 여러분의 사정을 다 말하십시오. 저도 제 자녀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와 같이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어떤 자녀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이 명령은 마리아가 완전하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확신 있게 믿고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내 문제를 고백하고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습니까? 갑자기 야, 포도주가 나타나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맞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이 있는 환경 그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원 그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다른 뭐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하니 남자 위에, 여자와 어린아 위에 남자만 5천 명, 다 합치면 2만여 명이 굶어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하늘에서 떡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작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사례하시고 그리고 이 떡을 나눠주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라는 말씀대로 그 떡 얼마 안 되는 걸 갖다가 나눠주는데 자꾸 떡이 생기면서 온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있는 환경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보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냅니다. 얘들아,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또 믿음으로 이미 마리아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 아귀까지 풀로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들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회장의 그 연회하는 곳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찾고 있는 판에,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기대하고 있는 판에 맹물을 떠다 준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심정으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어느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항상 이렇게 행하십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셨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고 그 물을 채우는 일을 하인들이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믿음으로 갖다 주었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 그 현실, 그 상황에서부터 예수님은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와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행동, 데몬스트레이션, 그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너무 작은 존재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적다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또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작은 것으로부터 그 없는 것으로부터 그 무시당하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잘났다고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진 것으로 떠들고 다니던 사람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취직은 해야 되는데 취직은 되지 않고 능력은 없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 암흑의 병원에 가보아라. 그거는 캘리포니아의 넘버원 첫 번째로 생긴 미국 커다란 병원이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아 두렵고 떨려 음성에서 하나님, 저같이 지금 양로원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제가 미국 정규병원에 어떻게 취직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또 성령이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했는데 거기에서 와보라고 하고 다 자격을 검토하더니 갑자기 병원을 다 보여주더니 너 오늘부터 하여했다.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 있는 그 환경에서부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막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마침내 결국에 가서 놀랍게 축복받고 사용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또 내 마음에 깨달을 때마다 나에게도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이방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보살펴 주겠습니까? 그가 무슨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갑자기 막 지혜롭고 막 왕으로 만들지 아니했어요. 그 노예의 과정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요셉은 한 가지 하나님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노예 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또 감옥에도 가게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또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내 환경에서 내가 아무리 노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예보다는 좋잖아요. 요셉보다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교육받고 40대에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 메마른 땅에서 40년의 세월이 그의 모든 지식도 필요 없고 무예도 필요 없고 그냥 양치기 고독한 양치기로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80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도 하지 못하고 늙은 노인의 고백함에 불과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너는 내 말에 복종하기만 하라. 그래서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막 적군이 몰려올 때 그 적군을 다 멸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하여금 계속 피난다 하고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환경, 그 위치에서,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조금씩 바뀌고 변화시키고 그를 발전시키고 마침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 패배하게 만들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기도를 제 삶의 세 가지 즐거움은 하나님의 첫 번째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즐거움, 그 기도는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즐거움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또 즐거워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라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도의 즐거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할까, 우리 주님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더 세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 이거는 큰일 났구나 막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게 위기의식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아 이것은 기도할 때구나. 그때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 문제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결되어지지,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그렇게 태산 같은 문제가 어느새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 이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데 그 순간 그게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는데 이 포도주가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신랑을 불러서 아니 여보게, 모든 사람들은 다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취하면 그 다음에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게 하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는 나쁜 것을 먼저 주고 좋은 것을 맨 뒤에 두었다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왔나? 아 이거 정말 너무 좋네 하고 그 포도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집의 기쁨이 되었고 그렇게 비난받을 대상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나중이 더욱 좋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기쁨, 어떠한 즐거움을 누렸든지 베스트 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베스트 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이 오늘이 어제보다 좋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고 날마다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일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제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120살을 살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120세대 시대라고 하니까 120살까지 하나님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힘도 없고 아이고 나는 가는구나, 한짐의 흙으로 돌아가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이제 한짐의 흙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두렵다,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아 나는 끝나는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거기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보다 죽은 다음의 세계가 더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밝고 환한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밝고 환한 얼굴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베스트 띵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약간의 물질이 없어 고통스럽더라도, 약간의 내가 이룬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을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 지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